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주님의 귀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이 저녁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가서 또 다시 만나게 될 익숙한 얼굴들 이 땅에서 서로 아끼며 격려하며 또 힘을 북돋아주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우리들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대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새겨주시고 가슴에만 새길 것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74과입니다. 오늘 74과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찬양을 안 하는 분도 없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도 다 아시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도 아시고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도 알고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잘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74과 서론 한번 보십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저자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둘째 줄입니다. 찬양한 것이 그 답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은 우리 평생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랑하신 성도님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배우고 계십니까?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제 영화롭게 하는 게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드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 성경 구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7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생활 속에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돌리지만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바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성경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다같이 공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삶을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찬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단 넘어가 봅니다. 다 아는 것들 자꾸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꼭 멈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넘어갑니다. 찬양의 의미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중간에 있습니다. 사전에는 찬성을 표하는 것, 영광을 바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이 말은 원래 감사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손을 내미다는 뜻인데 찬양이라 번역된다. 그 다음 보십시오. 손을 들어 뭐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리고 손을 벌려 모든 것을 내어 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손을 들고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찬양은 의무입니다. 찬양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1번, 누구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습니까? 천사들 보고 찬양을 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건 뭐 우리하고 상관없죠. 뭐 천사들 찬양해야 되니까. 두 번째, 누가 찬양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성도들입니다. 시편 30의 4.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누가 찬양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성도들이 찬양드립니다. 셋째, 누가 찬양드려야 합니까? 문 나라들이. 시편 117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아멘. 4번. 이제 또 누가 찬양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들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제가 있거나 특별 찬양 같은 거 할 때 성도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특선할 때 예를 들면 세 팀이 나온다 치면 중학생이 있고 어른이 있고 유치부 아이들이 있으면 어느 찬양의 사람들이 제일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가슴을 활짝 열고 박수를 제일 많이 칠 것 같습니까? 왜 그렇죠? 참 신기해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게 아니겠어요. 애들이 하는 게 서툴기도 하고 곡조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가사도 제대로 잘 못 외우지만 가장 솔직하면서 가장 이렇게 자기를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어리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가서 아이들이 나와서 하면요. 막 그 분위기가 다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부탁을 하죠. 아이들 오래 할 수 있으면 아무리 오래 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죠. 유치부 쪽이나 이런 데서는요. 오래 하면 어른들이 막 그럴까봐. 아, 그렇지 않다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 찬양드리는 데 같이 모여집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이들도 찬양드리는 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명령,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에게 찬송을 많이 가르치십시오. 어린아이 때 찬송을 배워서 기억해 놓은 거는요, 잊어먹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셔도요, 딴 거는 다 잊어먹고, 대학 다니면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뒤에 배운 찬송들은 다 잊어먹어도요. 어린아이 때 배운 찬송은 안 잊어먹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잊어먹은 사람 있어요? 왜 안 잊어먹습니까? 어린아이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찬송 의무적이라 그럴 때 어린아이들 찬송 의무적이라는데 반드시 거기에 책임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부모잖아요. 교사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어른들입니다. 아니, 어른들이 가르쳐야 애가 알죠. 이렇게 찬송 많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명령으로 해서 찬송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6번, 젊은이와 늙은이 다 의무적으로 명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합니다.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7번,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됩니다. 시편 150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귀족에는 전부 찬양을 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 존재들은 누굽니까?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찬양하라.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이 하여튼 공부를 하다가 어딘가에는 멈춰서 우리 한번 서로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멈춰야 돼요? 찬양 왜 해야 되는지도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누가 찬양 드려야 되는지도 다 알고 언제 찬양 드려야 되는지도 대충 다 알고 어떻게 찬양 드려야 되는지도 논문서는 그럼 다 쓸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그 다음에 문제가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누가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뭐 등등등등 다 안다 치지만 우리 입에서 찬양이 없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없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다 아는 거라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멈춰서 우리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요? 찬양을 하고 있는지, 바른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찬양을 드린다면 그대로 부른 찬양대로 살고 있는지, 이거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도 빨리 나갑니다. 322.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크시고 위엄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24장 14.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찬양을 드립니까? 2번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영광 때문에.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크심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크신 주께 그 다음 뭐죠? 영광 돌리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거는 이 찬양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인격이 다 드러져야 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2번 다시 보시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3번 하나님의 탁월성 때문입니다. 4번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광대하시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높으시기 때문에. 시편 145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크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너무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4번입니다. 5번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그분은 어떻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11절 다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막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모아서 가슴을 열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이제 5번이고요. 6번 하나님 지혜 때문에 찬양을 드립니다. 7번 하나님은 무엇이시기 때문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시편 21편 13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8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보면 우리 감사절에 보면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게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8번 시편 107편 8, 15, 21, 31에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네 번이나 반복되어서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때문에. 9번 하나님 자비하시기 때문에 찬양드려야 되고요. 10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11번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12번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요 마땅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을 쉰다 그럴 때는 언제 찬양을 쉬어야 됩니까? 죽을 때. 죽을 때가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도 성경 보면 새 찬송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러니까 우리의 성대를 사용해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는 찬양은 죽는 순간까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왜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들을, 죽어가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드려야 됩니다. 찬양드려야 됩니다. 13. 하나님 무엇을 남기셨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건 뭐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면 우리가 뭐 박수도 보내고 칭찬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놓으시고 행하신 것들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드려야 됩니다. 뭐 왜 찬양드려야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보고 쓰라 그러면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더 쓸 수. 나에 관한 걸 하면은 뭐 나를 언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찬양을 드려야 됩니까? 아까 이런 표현이 있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찬양 드려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살아보시니까 죽을 때까지라는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둬도 흥얼흥얼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삶을 가만 보면 가만히 있고 사냥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봐서 알죠. 아이들이 사고 싶다는 장난감이나 아이들이 뭐 먹고 싶은 걸 뭘 사주면요. 가만 내버려둬도요. 그 가만 한번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흥얼흥얼하고 노래하고요. 좋아가지고 막 그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제대로 일이 풀리기도 하고 뭔가 좋고 이러면요. 흥얼흥얼흥얼 찬양하고요. 쌀 씻으면서도 찬양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도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요. 슬퍼서 우는 거 말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면 찬양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너무 상심할 때, 너무 큰일 닥쳐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때는 가만 보면 찬송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그럴 때는 성경이 찬양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과연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과연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왜 찬양해야 되는지도 알고 찬양이 명령이라는 것도 알고 누가 드려야 되는지도 아는데 안 하는 때가 있다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도 하루 종일 찬양 드리면서 있었습니까? 그 뜻은 곡조를 내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가슴 속에 감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원망 불평이 있을 때는 찬송 안 나옵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면서 찬송이 같이 나오면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우러러 볼만한 분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원망, 불평, 시기 뭐 이런 게 있으면서요. 한쪽으로 해서 찬송이 옆으로 슬슬슬슬 기어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 좀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기뻐서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랬습니까? 아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같이 붙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다라는 게 원래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찬양 드리고 손을 벌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여기 오기까지 찬양을 드렸습니까? 그럴 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으로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 맞아요.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어느 때까지도 찬양을 드려야 됩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어간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비하게도 놀랍게도 찬양 드리지 못할 시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열고 감사하면서 찬양 드릴 때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받으러 막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교회들이 막 씁니다. 교회들이 선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 낚시를 던졌습니다. 하나 큰 거 물렸는데 이게 막 푸드득 푸드 이거 뭐 대단한 거잖아요.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들 가는 곳마다 세워서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딱딱 이게 막히는 겁니다. 딱딱 전도하러 가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막는 분이 마귀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 막고 하나님의 영이 맞고 성령이 맞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로도 가보고 절로도 가보고 다 막히는 거 있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지금 자기들이 다녔던 데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노랑머리 비슷한 사람이 남자가 서서 이렇게 손짓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른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 타고 절로 건너가라 그러는 거야. 이게 드디어 유럽에 선교하는 첫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배를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서 막고 막았는데. 쫙 열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드디어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느 날 하루 딱 이렇게 기도처소로 가는데 누군가가 바들 하고요. 누군가가 알아채는데 이게 성령 때문에 알아채는 게 아니라 귀신 때문에 알아채는 애가 있는 거 있죠. 이 점치는 여자예요. 얼마나 점이 잘 맞아 듣든지 그 여자 하나한테 한 사람이 투자한 게 아니라 주인이 몇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갈라먹는 거 있죠. 어떤 건지 알죠? 지금도 뭐 수익이 좋은 거 있으면 투자를 여러 명이 해가지고 갈라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귀신 붙은 이 여자한테는 여러 명의 주인이 들어붙어 있고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 갑니까? 그 여자 귀신을 쫓아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수입이 주는 거 있죠. 그 다음날부터 점괘가 맞질 않는 거 있죠. 그 다음날부터 이게 뭐가 되질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익이 끊어지고 더 이상 이익을 볼 소망이 끊어졌는지라 주인들이 수루를 하잖아요. 드디어 사도바울 일행이 잡혀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는 그 뒤로 가면요. 얼마나 모진 매를 맞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다 갇혀 놓습니다. 그때 찬송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뜨면. 근데 성경은 그때도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사도바울이 놀랍게도 그때 뭐합니까? At midnight. 밤중에라고 되어 있지만 한밤중에. 한밤중은 뭐하는 때입니까? 다 잘 때입니다. 성도분들 요즘은 12시 그러면 불 켜있는 집들 많습니다.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식구들 모여서 웃기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불이 없을 때잖아요. 전등이 없을 때잖아요. 옛날에는 깜깜해지면 가능하면 그냥 들어가서 자자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이걸 깨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착고에 다 이렇게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요. 아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 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성도님들 우리는 그 좋을 때는 내버려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좋을 때는 내버려둬도 막 발걸음이 달라. 우리 이게 얼마나 넓습니까? 이 교회가. 이 넓은 데 발걸음이 벌써 다릅니다. 몸 어깨도 달라요. 얼굴도 이렇게 달라요. 벌써 찬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사람하고 부딪혔거나 뭐 이렇게 뭐 미운 마음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그렇게 안 다립니다. 벌써 눈을 딱 내리 깔고 잘 사람 보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지나가면서 한참 막 안녕하세요 그래야 뭐 한 두 번쯤에 이렇게 쳐다보고 네 이러고 지나갑니다. 벌써 뭐 이상합니다. 그때는 찬송 안 될 때입니다. 신이 났을 때는 내버려도 돼요. 뭐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가 속상해도 뭐하라? 찬양해라. 내가 힘들어도 찬양해라.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만큼 너에게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어도 뭐하라? 찬양하라.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호흡이 있는 동안까지.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새벽 기도 때나 이럴 때 우리 회중 찬송 잘 안 부르는 거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신지 몰라.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찬송 잘 부르는 새벽 예배팀은 없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는 찬송 부르면서 들으면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찬송 잘하시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제가 시험 문제 내듯이 이거 모르실 거야. 그리고 어려운 것도 하면요. 잘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다 많이 했던 거죠.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입에서 옛날에 불렀던 그 찬송 부르면서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친구들이나 그때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빨리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든지 딱 있으면 한번 이러다가도 빨리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염려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염려거리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걸 기도거리로 바꾸어서 얼른 그러면 기도거리로 바꾸는 과정이 뭡니까? 기도거리로 바꾸어서 힘을 내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찬송인 거 있죠. 기도인 거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참 희한한 게 뒤 꽁무니에 다 갖다 붙여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메디컬 닥터인 누가가 썼습니다. 메디컬 닥터는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김용환 장로님 뒤에 계시지만은요. 이 병원 진료하는데다가 오른팔이 아픈데 왼팔 아프다고 기록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사람은 오른팔이 아프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른팔을 잘못 써가지고 왼팔이 아파서 왼팔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둘 다 잘라야 되잖아. 오른팔은 원래 아프니까 잘라야 되고 왼팔은 수술하면서 잘라버렸고. 그러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디컬 닥터가 썼는데 이 뒤에다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썼는지 몰라요. 이분들은 지금 상처가 대단하죠. 너무너무 아프죠. 매를 막았죠. 이게 뭐 낙심되기 한이 없고 끝이 없는데 뭐를 하고 있습니까? 찬송합니다.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은 가운데서 막 찬송을 하는데 뒤에 뭐라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도 은혜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고통의 찬송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간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왜 찬송해야 됩니까? 알아요. 누가 찬송해야 됩니까? 알아요.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그 다음 나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찬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 하는 거죠. 찬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배, 찬송, 그러면 요즘 그 앞에다가 무슨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찬송을 드리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이러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열린 예배. 들어보셨죠? 뭐 우리 교회는 열린 예배라는 예배도 없고 표현도 없습니다. 그 어떤 교회는 오후는 열린 예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열린 예배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유행할 때 단어가 뭔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주 젊은이들이 이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신앙이 없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서먹하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겨냥해서 좀 더 그들이 예배드리는데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좀 바꾸는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기타만 치면요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는 대판 싸움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찬양 인도하는데 앞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제 기타 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애가 이제 장로님 아들인데 한번 띵띵띵띵띵 거리고 했거든요. 그날 막 난리 났습니다. 어디 신성하고 거룩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타를 가지고 경망스럽게 하냐고. 지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열린 예배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제 다 옛날 것들을 좀 깨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열린 예배를 하면은 사람이 가슴을 확 열고 하나님께 더 찬양을 잘 드리고, 전통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잖아요. 우리 주일날도 전통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 은혜도 못 받고 마음도 안 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린 예배라 그러면서 확 했는데 진짜로 가슴 답답해가지고 왜 찬송을 왜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큰 집회들 가면요. 막 사운드가 나오고 이러는데요. 통성합시다 그러고 막 하는데 기도도 못 하겠는 거 있죠. 찬송 부르기도 너무 어려운 거 있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다친 예배예요. 다친 예배에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뜨거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옛날식대로 하지만은요, 찬송 들으면서 감격이 있고 찬송 들으면서 막 벅찬 은혜가 있고 이런 것들이요, 결국 열렸냐 닫혔냐가 문제가 아니라 열린 예배 가운데서도 마음이 닫혀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찬양 제대로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닫힌 예배라고 하는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죠? 문제가 여기인 거죠. 우리 마음인 거죠. 저는 그래서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나 많이 모여서 막 우리는 막 열린 예배 그럴 때 저는 마지막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이서.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지금 그동안 쭉 해오던 것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들이 있다고. 열린 예배도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열린 예배만 하면 되듯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은혜 못 받는 일이 생길 거라고. 사실은 지금의 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열린 예배가 지금 한 20몇 년간 쭉 이렇게 돼 왔는데, 열린 예배라 그러고 드리고 나서부터 서구건 한국이건 미국이건 숫자가,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의 생활이 오히려 더 전통적인 그때보다는 더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는 적용률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찬송 부를 때는 막 손을 들고 감격해서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세상 나가서 적용시키는 데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었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것보다는, 전통적이다 그러면서도 뜨겁게 찬양하면서 전통적이라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나가서 말씀 적용시키는 게 훨씬 후자가 더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렸나 닫혔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찬양은 내가 마음을 열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게 관점입니다. 그게. 이제 그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가는 거 있죠. 찬송의 내용과 가사들은 기쁠 때하고 슬플 때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 속에서, 이 몸 전체에서 울려나가는 이 찬송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시련을 이기게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을 보면요. 앞에 찾아 나올 거예요. 이사야 43장.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셨고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앞에 한번 보실래요?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 과정 속에 뭐 해야 됩니까?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무엇을 부르게? 나의 찬송을. 노래방 찬송 말고 노래방 찬송 재밌습니다. 가서 막 하면요. 막 점수도 올라가고 마지막에 시간 다 가면요. 마이크 서로 잡으려고 그러는 게 노래방입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가서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나의 찬송, 하나님 찬송,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거 맞아요. 그 모든 게 뭡니까? 그러면 찬양이라는 겁니다. 콧노래를 부르셔도 좋고 가사를 붙이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안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이북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외워놨던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찬송 부르다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책들과 글들을 보면 그들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부를 방법이 없어가지고 김일성 찬송하는 노래, 김정일 찬송하는 그 곡조에다가 찬송과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거 있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술을 안 하잖아요. 같은 고발 안 하잖아요. 김정일 찬양하고 김일성 찬양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분들 그런 백성들도 있는데 우리는 누가 와서 입을 봉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면 때려 죽인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잡아간다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어느 딱 기간에 됐을 때는 안 하는 거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삐쳤을 때, 실망했을 때, 뭐 할 때 이때는 막 입을 꽉 다물고 안 하는 겁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때도 뭐 해야 됩니까? 찬양 드리면 그런 마음 다 없어집니다. 순서가 어느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없애주셔야 찬양하죠. 그 순서 따라 하나님이 논리적인 거로 뭐 우리 논리적인 거로 맞는 거 봤어요? 때로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인생이 이해가 돼요. 인생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맞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못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잖아요. 삐쳐가지고 원망 불평이 있으면 찬송이 안 나오는데 그때 뭐 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해주신다고. 정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그렇게도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계를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가장 좋은 음향 기계를 모르나요? 찬양 그런 거 듣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오디오에다가 뭐 이 진공관 앰프 막 이런 진공관에다 콱콱콱 꼽아가지고 확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우리 음정도 틀리고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성대가 늘어나서 그런 이런 찬양 부를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고. 그러면 평생 사는 동안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기간은 찬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성경 구절 다 아는 성경 구절 잘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의 1차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택함 받은, 택해준 백성이 있으면 미리 아시고 정해놓은 백성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 갖고라도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함으로써 이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이게 1차적인 뜻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2차적인 뜻은 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게 이제 제일 큰 뜻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싫은 일도,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어떨 때는 고통도, 어떨 때는 뭐다 막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손길과 성경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싫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면서 보면 그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로 이루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면은 찬송 못 들을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자체로만 보면 찬송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가서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지금 몰고 가는 데는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찬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갔다 나와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구하고 막히더라도 가슴 속에서는 찬송이 울려나와야 됩니다. 이게 쿵쿵 그렇게 울리듯이요.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하늘 보좌를 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서 나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찬양 안 하고 내가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하리라 이게 안 되면 오늘 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요. 뭐 손을 들였다 내렸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박수 칠 때 박수를 친다 치지 만다 이거는 치고 싶으면 치는 거고 뭐 안 치면 안 치는 게 은혜스러우면 안 치고 그런 거죠. 쳐야 꼭 또 은혜스럽고 손을 들어야 꼭 은혜스러워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유대인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말이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저 구석에서 손을 못 듭니다. 눈을 이렇게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느 기도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어느 기도가 더 열린 기도고 더 뜨거운 기도입니까? 바리새인 그 사람 드리는 겁니다.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어느 기도가 더 은혜스럽고 어느 기도가 더 하나님 받아줬습니까? 성도는 태도는 아닙니다. 태도는 아닙니다. 앉으셔서 어떤 분은요 가만히 이렇게 찬송을 드려야 찬송 드리면서 은혜 받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각자대로 하십시오. 제가 각자대로 하시라 그러면서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건 이렇게 하시건 간에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자동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만 해서 신난다고만 하면 은혜가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서 모여 가슴이. 이렇게 하시면서도 모여 가슴이. 가슴이 있으면요.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고요. 가슴이 있으면요. 배를 울리게 돼 있고요. 가슴이 있으면요. 막 크게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잊지 말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한 건 뭡니까? 성전으로 간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 건 뭡니까? 기도한 건 똑같습니다. 다른 건 뭡니까? 바리새인은 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세리는 닫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응답받고 갔겠냐?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했겠냐?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 그러니까 박수 친다, 안 친다, 손을 들었다, 말았다. 이거로는 성도 여러분들 시험도 받지 말고 왜? 어떤 분은 앞에 나와서 손 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쟤는 맨날 안 들더라. 지금 뭐가 그렇게 좀 들라 그러면 들지. 이렇게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꼬이는 사람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안 들면 안 드나 보다. 뭐 손이 어디 불편하신가 보다. 들면 또 뭐 은혜가 안 되나 보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손 들라 그러면 자기 손 들고 하고요. 손 드는 게 어색하면 그냥 은혜스럽게 이렇게 하고요. 왜요? 결국 찬양과 이거는 우리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이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기가 식었을 때는 찬양이 안 됩니다. 여기가 멍들고 상처를 받았을 때는 찬양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가 살았을 때에는요, 이렇게 지건 자세에 관계없이 이거는 막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가, 우리 43장 다시 주실래요? 이사야?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슴에 잘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이 회사 회장들, CEO들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CEO, 아주 자기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쁘게 일어난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무리 바빠도 장사가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내 몸에 뭐가 아무리 바빠도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없어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걸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움직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하는데 게으르지 마시고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나는 찬양 드리리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쉬고요. 나 커피도 마시고 또 이렇게 오늘 진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요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여기입니다. 지금 제 시기로는 18분인데요. 기도 드리고 나면 아마 20분 될 거예요. 40분 조금 넘을 때까지 나가셔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풀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없이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우리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경배 올려드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세상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때로는 찬양드리지 못했을 때도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병실에서건 널싱홈에서건 집에서건 우리 호흡이 다 진해져서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비한 것들로 우리 가슴속을 적셔주셔서 하나님 가라지 않고 기죽지 않고 이 세상 승리하며 우리의 자녀들 키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찬양과 그 가정의 기도와 모든 것들 아름답게 들어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통하여서 복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가정의 귀한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가는 길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아름다운 간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먹고 또 마시며 힘내어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나라 일에 크게 이바지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가셔서요. 예, 이제 우리 322면 제일 밑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22면 어떻게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어떻게 찬미해야 됩니까? 지혜로서 찬양해야 됩니다. 영으로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책을 보면은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영으로 대화해야 된대요. 영으로 대화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일상 대화하면 그게 영적인 대화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뭐 고상한 언어를 가려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 뭐 하면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뭐로 드려야 됩니까? 영으로 드려야 된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드리면 그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3번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됩니다. 4번 입술로서, 5번 입으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대가 찬양 부를 수 있는 성대로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제 면세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소리를 낼 수 없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는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이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찬양 부를 때는 간혹 있어요. 딱 보면 자세를 딱 잡고 가만히 이렇게 찬송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보통 때 보면 말도 잘하시고요. 이런 거 잡으면 노래도 잘하시는데 찬송 부르면 가만히 있는 분들. 찬송 부를 때 크게 하셔야 됩니다. 크게. 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송을 드리면 나중에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요. 이 찬송이 그냥 나옵니다. 쌀 씻으면서 울면서도 찬송을 합니다. 울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울어야 될 때 눈물이 안 나오면 그것까지 답답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쌀만 씻어도 눈물이 나고 애들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생활하는 게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드리는 거 대단한 겁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로서 입으로서 영으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릴 수 있는 거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도 되고요. 이 고난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고난이 작아 보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내가 찬송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됐을 때야 이 문제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혹시 이런 옷 입어보셨어요? 앞에 옷 하나 보여줄래요? 펭귄 옷이라고 있을 텐데. 펭귄 수트라고. 집사님 나왔어요? 있었는데 지금 찾고 있네 지금. 펭귄복이라고 들어봤어요? 연미복. 그거는 제비 옷이죠. 예, 펭귄복. 예. 요거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1980년 초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 두 명이 우주에서 211일 동안 있다가 돌아옵니다. 1980년대 초에 지구로 돌아왔는데 건강이 이게 말도 아닌 거예요. 아주 나빠져 있습니다. 지구로 귀환하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 고동에 이상이 생기고 심한 현기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은 근육이 약해져가지고요. 심장, 근육, 강화,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근육이 점점 퇴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련에서 연구를 했어요. 소련에서 만든 옷이에요. 보내기 전에, 우주로 보내기 전에 무지무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근육분들은. 그리고는 이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이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옷은 저도 못 봤어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 옷이 자동으로 일로 땡기는 거예요. 일로 못 가게. 이제 가서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 그러면 이게 잡아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몸은? 이렇게 가잖아요. 숙이려 그러면 이 옷이 뒤로 당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반대로 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펭귄 옷이. 이번에는 1987년 12월 29일 소련의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당시 우주에 머문 최고 기록인 326일간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딱 귀환했는데 처음에 1980년대 초에는 두 명이 가서 211일 동안 돌아왔을 때 심장, 막 근육, 뭐 현기증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돌아왔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죠. 건강에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펭귄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사람에게는 적당한 스트레스와 사람에게는 어떤 압력과 고통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시련이 필요하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시련을 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뻔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줬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이 세상이 미련 둘 곳이 아니라는 나그네 인생을 깨닫고 이렇게 하기 위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붙들고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펭귄복 입혀가지고 거꾸로 막 가면서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가는 때에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 좋지 않을 때에는 거꾸로 당기잖아요. 그렇죠? 막 거꾸로 당겨갖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만듭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그 중에 중요한 게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막 붙어가지고 막 주여 하면 기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생자 배결이 되나요? 그런데 찬송은 곡조가 붙어 있잖아요. 자기가 알던 거잖아요. 모르던 거 부를 수가 없잖아요. 크신 주께 2절을 모르니까 2절을 아무도 못 했잖아요. 그 모르는 건 찬송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만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반복 똑같은 걸 하는데. 근데 은혜가 임하는 거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사람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찬양드립니까? 입으로. 어떻게 찬양드립니까? 온몸을 다해서. 어떻게 찬양드립니까? 영으로. 어떻게 찬양드립니까? 지혜를 다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건 저런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 염두에 두고 이 찬양드릴 때는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6번.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은 어떻게 해요? 기쁘게. 기쁨으로. 7번 같은 이야기입니다. 찬양 어떻게 해야 되죠? 즐거움으로. 즐거움하고 기쁨하고 뭐가 달라요? 하여튼하고 집에 찾아보십시오. 8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지금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감사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순서가 감사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감사하게 하면 쉽잖아요. 이 성경이 그런 논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면 이게 바뀐다니까요. 바뀐다니까.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함으로써. 감사함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항상. 9번 항상. 10번 나왔죠. 그렇죠? 언제까지? 삶의 끝까지. 그러니까 혹시 앞날을 모릅니다. 치매 걸릴 때를 대비해서 찬송을 무지무지 하나를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도 한 문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꼭 만들어가고 이게 꽉 새겨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치매 걸린 분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가서 이렇게 만나 뵈면요. 계속 반복하는 말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그 반복하는 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는 잊어먹지 않게 찬송 하나를,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찬송 하나를 계속 불러서 넣어놓으면 다 세상 끝 잊어먹어도 그건 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라 그러고 권사님이라 그랬는데, 가서 문병을 가고 이제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옛날에 좋아했던 해당화, 이것만 부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련다, 떠나련다, 이런 노래 부르고. 성도들도 몰라요, 몰라. 그때 되면 몰라요. 그러니까 찬송 하나요. 찬송 하나, 좋아하는 찬송 계속 불러놓으십시오. 그리고 좋아하는 표현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꼭 하나를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우리 이 신경계통이나 우리의 이 머리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통제할 때에도 그거 하나는 살아서 나옵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는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고마운 거는요, 굉장히 치매 증세가 심해졌는데도 하여튼 목사가 딱 가면요, 눈이 이렇게 집니다. 목사님! 요건 알아요. 자기 식구들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눈이요, 확 커집니다. 목사님! 그러고는 고3부터 하는 얘기는 배 타고 뭐, 딴 데 플러싱도 갔다 오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얼마나 그게 저는 귀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시죠? 그럼요, 이거 하나는 우리한테 그런 인생의 그늘이 올지 모릅니다. 찬송 부르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송 부르리라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은혜 받고 그럽니다. 교회는 찬송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살면서 마지막 시대 일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11번 보십니다. 11번 찬송은 매일매일 더 발전적으로 더욱더 하셔야 됩니다. 12번 찬송 어떻게 해요? 찬송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 레위 사람들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찬양합시다. 그 날마다 속에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아픈 날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손에 그날 매상을 적게 갖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마칩니다. 5번. 우리는 병중, 역경, 건강, 성공할 때 언제나 찬양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결론. 아마도 우리는 만족할 만큼 찬양하지 않고 지내왔을지도 모르겠다. 그거 맞죠? 그렇죠? 네, 오늘부터 찬양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곡조 붙은 기도,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곡조 붙은 기도에서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찬송을 부르면 그게 기도잖아요. 시로된 기도입니다. 그거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5 주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아멘. 입술을 열어 기도도 하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도 하시고, 입술을 열어 전도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잘생긴 사자와 예쁜 소가 있었습니다. 둘은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구누구라고요? 잘생긴 사자와 예쁜 소. 그래서 급속도로 사랑에 빠진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약속하기 전에 손가락을 겁니다. 우리 결혼하면은 둘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렇게 위해주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소는 매일 나가가지고 가장 맛있는 풀이 있으면은 그걸 먹지를 하고 다 뜯어와가지고 사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사자는 한 번도 풀을 먹어본 적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소의 정성을 보아서 꼭 참으면서 조금씩 먹었습니다. 사자는 사냥을 나갑니다. 매일 나가면 동물을 잡으면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은 자기가 안 먹고 다 피가 뚝뚝 흐르는 걸 가져와가지고 소에게 가져다 줍니다. 소 역시 살코기가 싫었지만 사자를 생각하여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은 참다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둘이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서로 마음을 몰라주는 거 있죠. 서로 마음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나 하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최선이 어떨 때는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해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언더스탠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절대로 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찬양이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찬양이 가는 것들만 뽑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를 지었는 목적이라고. 네가 부르는 노래를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아니라 지휘자가 아니라 찬양대가 아니라 내가 부르는 찬양을 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다고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릴 수 있는 성대를 아직까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악보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술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슴을 열고 우리의 가사를 곡조에 붙여서 올려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감격과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 드릴 때마다 한 사람도 그냥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통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올려드리는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서 생활하면서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설거지하면서 아이들 기다리면서 자동차에서 타고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찬양드리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곡차곡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